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선 지역의 일부를 장악했다고 러시아 체첸공화국 지도자가 밝혔습니다. 체첸공화국 람잔 카디로프 지도자는 이날 텔레그램에 체첸공화국 아흐마트 체첸 특수부대가 주도하는 러시아 군 병력이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 지역과 인접한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의 리지우카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디로프 지도자는 계획된 대규모 진격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으며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지역은 최근 러시아군이 새 전선을 형성하고 주요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하르키우 북서쪽에 인접한 곳으로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러시아군이 증강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와 우크라이나군은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오늘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주요 국가 등 90개 나라가 등록했다고 스위스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는 주최국 스위스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압승한 데 대응해 프랑스 의회의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설에서 투표를 통해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면서 오늘 저녁 의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수주의자들과 선동가들의 부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7일 실시될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것은 1997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이 31.5% 득표율로 압승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르네상스는 15.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리뉴 그룹에 국민연합은 극우 성향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조단 바르델리 국민연합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두 당 간의 격차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국가 소말리아 중부에서 부족 간 유혈 충돌로 최소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현지 주민들과 의료관리들을 인용해 소말리아 중부 갈무두그 지역 아부드와크와 헤랄 마을에서 방목지와 물 공급지역 등을 놓고 지난 8일 디르족과 마리한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 같은 사상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전투는 정부군이 진압을 위해 도착한 이후 진정됐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갈무두그 지역 고위 관리들은 이번 충돌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소말리아의 무장 조직 알샤바브에 의해 촉발된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소말리아 정부는 국내 부족 간의 이 같은 충돌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어제 미사일 공격을 가해 아덴만을 지나던 상선 두 척이 피격됐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9일 하루 사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멘 내 후티 통제지역에서 아덴만을 향해 두 발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한 발은 라이베리아 선적 스위스 소유 운영 컨테이너선 MV 타브비시호를 타격해 피해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연합군 함정에 의해 요격됐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타브비시호는 항행을 계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후티 반군이 아덴만으로 발사한 ASBM 한 발과 대함순항미사일 ASCM 한 발이 안티구아 바부다 선적 독일 소유 운영 화물선 MV 노르더니호를 타격했다며 이 선박도 피해를 보고했지만 항행을 계속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덴만은 아라비아해에서 홍해로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밖에 이날 아덴만 상공에서 드론 한 기를 요격했으며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지대지 순항미사일 두 기와 미사일 발사대 한 기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이 비행기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항공료의 고공행진, 어떤 여행객도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주요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한 국제항공운송협회 회의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 항공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여행객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또 연료비가 올려서 비행기 표값이 치솟았는데 지금은 항공시장이 팬데믹 이전으로 거의 돌아왔다는데도 항공료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더 오른다는 소식만 나온 겁니다. 자,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세계 항공사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 때문에 연료비도 올라서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기 생산 정체, 공급 부족도 그 이유인데요. 탈탄소화를 지향하면서 친환경적인 연료 확보에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새 항공기가 없어서 연료 많이 쓰는 구식 항공기를 더 운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 한 해 비행기를 이용할 인구는 49억 6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의 항공기 운항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9,360억 달러, 역시 사상 최고치를 예상하지만 항공업계의 이익도 거의 6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쌀까요? 임박해서 사면 제일 비싸기는 한데요. 10일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의 미국 워싱턴 국제공항과 한국 인천을 오가는 델타 항공의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가격 3,600달러 정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코미디언 루실 볼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인물 아메리카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6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오전 9시 8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굉장히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북한, 함흥이 35도까지, 원산장전 34도까지 오르는 폭염입니다. 수요일 한낮의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지만 한동안 대부분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요일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바람은 북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9도입니다. 개성, 신의주, 원산의 아침 최저 18도, 함흥이 17도, 중강 15도, 청진 14도, 해산 11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이 35도, 원산 34도, 중강이 31도입니다. 해산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개성은 29도, 신의주 26도, 그리고 청진 낮 최고 22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하면서 유럽 정치 판도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조기 총선을 그리고 벨기에는 총리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대 정적으로 꼽혀온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전시 내각에서 탈퇴했습니다. 전 세계 5세 미만의 어린이 4명 중에 1명이 심각한 식량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니세프 보고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 유럽에서 아주 큰 정치 행사 가운데 하나인 유럽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약진한 가운데 중도 정치 그룹인 유럽국민당이 제1당 자리를 지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결과와 공식 발표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는 더 며칠 더 걸릴 예정입니다.
네. 이 유럽의회 선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쉽게 말해서 어느 한 나라 총선처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이 한 나의 나라, 한 덩어리로 간주해서 총선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예, 다만 개별 국가에서는 이 정당들이 총선에 참여하지만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 정당들 가운데서 비슷한 정치 색깔, 이념 등으로 뭉친 정치 그룹이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유럽 의회는 모두 7개 정치 그룹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 나라의 선거 결과가 그 해당 정치 그룹이 유럽 의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뭐 의석수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EU는 전체 의석수로 각국의 인구에 비례해서 할당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이 96석, 프랑스가 81석, 이탈리아가 76석, 그리고 스페인이 61석 순입니다.
그러면 유럽 의회의 총 의원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종전까지는 705명이 였는데요. 올 선거부터 720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예, 투표는 지난 6일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치렀고요. 7일에 아일랜드, 체코, 8일에 라트비아, 몰타,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9일에 나머지 20개 회원국들이 모두 종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집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럽의회 내 이른바 주류로 분류되는 이 3개 정당부터 보면요. 최대 정치 그룹이자 중도 우파인 유럽 국민당 EPP가 전체 720석 가운데서 184석을 차지할 걸로 예측됐고요.
네.
네, 제2의 정치 그룹인 중도 좌파 정치 그룹 사회민주진보동맹당 SND가 139석, 그리고 제3그룹인 중도 자유당 리뉴가 79석에서 80석 정도 차지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네, 모두 중도 정치 그룹들이네요. 그러면 지금의 의석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자유당을 제외한 다른 주요 중도 정치 그룹은 선전한 모양새입니다.
네.
네, EPP는 지금의 176석으로 지금은 176석인데요. 8석을 더 늘리게 되는 거고요. SND는 139석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자유당 그룹은 지금 102석인데요. 예측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20석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네, 특히 이 자유당 그룹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르네상스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우 정치 그룹은 어떻습니까?
네, 극우 정치 그룹인 유럽 보수와 개혁은 현재 69석에서 73석으로, 그리고 정체성과 민주주의 아이디는 49석에서 58석으로 몸집을 불린 거로 보이고요. 반면에 유럽의회의 또 하나 주요 정치 그룹인 녹색당은 71석에서 52석으로 크게 의석을 잃은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이미 극우 세력이 약진이 있을 거다 이런 어느 정도 예상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은 최근 10여 년간 이 반난민, 반이슬람, 반EU 등을 주창하는 극우 정당의 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네,
올해 유럽의회 선거는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중동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치러져서 극우 정당 선전이 일찌감치 예상됐습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극우 정당들이 의석을 추가할 거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네. 아직 뭐 최종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벌써부터 유럽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네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예, 프랑스에서 의회가 해산되는 건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자유당 정치 그룹의 그 참패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은 출구조사에서 약 15%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국민연합 아래는 31.5% 득표율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다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의회산과 조기 총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총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총선은 유럽의회 선거와 달리 1차 선거에서 과반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네.
그 때문에 극우 후보의 원내 진입 장벽은 더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022년 프랑스 대선에서도 당시에 르펜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서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위협했지만 결국 결선 투표에서 프랑스 유권자들은 중도 성향 마크롱 후보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띄워서 르펜 대표 극우 세력 돌풍을 저지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유럽의 다른 나라의 동향도 볼까요?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의 예상 득표율은 14%인데요.
네.
네,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네, 숄츠 총리의 이른바 이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는 다른 두 개 정당도 부진한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보수우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은 29.5%, 또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16.5%를 득표율을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알렉산더르 더크로 총리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는 차기 그 유럽연합 지도부 구성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회는 개별 국가의회처럼 입법 권한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 또 EU 지도부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EPP가 최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EPP가 후보로 내세운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현 EU 집행위원장 재선이 유력해졌는데요.
네.
네, 다만 어느 정치 그룹과 연대할지가 관건입니다. 집행위원장이 되려면 전체 의원의 과반 361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유럽연합의 그 지도부의 인선은 언제쯤 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오는 17일에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비공식 회동할 예정이고요. 27일과 28일에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행정부 수반격인 집행위원장, 또 정상회의 상임의장, 유럽의회 의장, 외교안보 고위 대표 등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결정됩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가 전시내각에서 사임을 하는군요.
네, 간츠 대표가 9일 전시내각에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간츠 대표는 이날 테라비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는 우리가 진정한 승리로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비상정부에서 떠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간츠 대표는 이스라엘의 전시내각에서 유일한 중도 성향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비상시국이라면서 자신과 유압 갈란트 국방장관 그리고 간츠 대표 이렇게 3인 지도부로 구성된 비상통합정부를 꾸렸는데요.
네.
예,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은 강경 우파입니다.
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그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평가도 들어왔는데 전시내각에 참여를 했었네요.
네, 간츠 대표는 앞서 2019년 총선에서는 청백당을 이끌고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리쿠드당을 이기고 제1당 대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당시에 과반석은 차지하지 못해서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데 실패했고요.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 정부에서 부총리, 국방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전시내각 제안에 통합을 강조하면서 참여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전시내각에서 빠지기로 한 거네요.
네, 간츠 대표는 이미 지난달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탈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간츠 대표는 네타냐후 정부가 파괴적인 군사 공세를 계속하면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이달 8일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시 내각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겁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간츠 대표의 경고를 무시했고요. 9일 간츠 대표 사임 발표가 나온 후에는 이 소셜미디어 X에 지금은 전선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 간츠 대표의 이탈, 네타냐후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즉각적인 위협은 안 될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경우파들의 목소리와 국제사회 압박 사이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은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츠 대표가 이탈한 후에 강경우파들의 입김이 더 거세질 경우에 자칫 가자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확전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스라엘 연정의 강경 우파들은 하마스를 완전하게 근절하기 전까지는 휴전은 안 된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가 제안한 거라면서 3단계 휴전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극우파인 이타마르 벤그리브 국가안보부 장관 또 베잘레 스모트리 재무장관은 바로 사임을 발표하면서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합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달 24일에 미 의회 상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합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은 지난 6일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이 미국 방문은 양국의 항구적인 우정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이라고 비난하면서 불참을 선언했고요.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참석하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유니세프 보고서 내용 보겠습니다. 전 세계 아동들의 식량 공급 실태에 관한 보고서인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어린이 4명 중에 1명이 극심한 식량 빈곤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최근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의 27%, 그러니까 약 1억 8,100만 명이 이 극심한 식량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극심한 식량 빈곤,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네,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8개 식품 가운데서 하루에 2개 이하의 식품군으로 생존하면 이 극심한 식량 빈곤으로 분류합니다.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의 건강 발달을 위해서 최소한 5개 식품군을 섭취할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모유, 달걀, 유제품, 생선 등이 포함됩니다.
네, 어린이들이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영양실조로 이어져서 생명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해리어 토레스 씨는 AP통신에 영양실조가 심각하면 사망 가능성은 12배 더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어느 지역이 심각한 식량 빈곤을 겪고 있습니까?
네, 약 3분의 2 이상이 남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남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네, 심각한 식량 빈곤에 처해 있는 어린이의 65%가 20개 나라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상황이 나아진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보고서에서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극심한 식량 빈곤율이 2012년에 42%였는데 2022년에는 32%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진전이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속도는 느리긴 합니다만 식량 빈곤율이 좀 줄어든 지역이 있다는 건데 그쪽의 비결은 어떤 걸까요?
예, 유니세프는 보고서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등의 조처를 꼽았는데요. 특히 아동 영양 또 수유에 관한 교육, 상담 투자가 아동의 심각한 식량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자지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자지구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를 기준으로 가자 어린이 10명 중에 9명이 극심한 식량 빈곤을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자 어린이 90%는 이 심각한 식량 빈곤에 처해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지금까지 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유니세프 보고서에서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있군요.
네, 대부분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극심한 식량 빈곤을 겪고 있을 거라는 통념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극심한 식량 빈곤에 처한 어린이 중에 약 절반, 9,700만 명이 중산층 또는 고소득 가정 어린이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빈곤층만 식량 빈곤을 겪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로자들에 대한 감세 방안을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 묘지에 참배하면서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는 이번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5월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선셋 파크에서 열린 유세에서 팁에 부과하는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텔 직원들과 팁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바다는 올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라스베가스는 뭐 휴양의 도시라고 얘기할 만큼 호텔이나 리조트가 많은 곳인데 호텔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겨냥한 그런 공약일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내년 말에 만료되는 개인 세금 감면도 영구적 조치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2017년 재임 시절 서명했던 조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의 적자가 현재 예측하는 규모보다 10년간 약 4조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걸까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당신은 서비스직을 훌륭히 하고 있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팁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공약대로 팁을 소득에서 제외한다면 미국 정부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한 미국인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 선거 유세에서 한 얘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의사당 공격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지자들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을 전사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재선될 경우 이 사건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헛소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환호했습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뉴욕시 보호관찰국하고 화상면담을 한다고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서 보호관찰국 관계자와 화상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호관찰국과 이런 면담을 왜 하는 걸까요?
네, 이번 면담은 보호관찰국이 법원에 제출하는 선고 권고안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선고 전에 이런 면담을 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준비하는 겁니다. 보고서 작성은 심리학자의 몫이고요. 피고인과 가족, 친구는 물론 범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면담을 합니다.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왜 자신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프랑스를 방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프랑스에 있는 현지 그 미군 묘지를 찾았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프랑스 북부 벨로에 있는 앤마른 묘지를 찾아서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미군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유럽에서 주요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우리가 맺은 동맹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앤마른 묘지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 중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앤마른은 1918년 벨로 숲 전투에서 독일군에 맞서다 전사한 미군 해병대원 약 1,800명을 비롯해서 2,289명의 미군 전사자가 안장된 곳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에 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했던 앤마른 묘지 방문을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취소 사유는 당시 악천후로 헬리콥터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동맹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미국 국내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앤마른 묘지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우방과의 굳건한 동맹이라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부각하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취했던 고립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비판하고 국방비를 더 지불하지 않으면 미국은 회원국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이민 문제가 아주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해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백악관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들에게 임시 법적 지위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법 이민자 보호 조치를 제정하는 동시에 별도 행정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게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겁니까?
네,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보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들은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보장하고 보다 자비로운 이민 체계를 구축한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대선을 앞둔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유죄 편결 속에서도 박빙의 선거 구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누가 더 우세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앞섰지만 경합주에서는 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방송과 유고부가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는 50% 지지를 받아서 49% 지지를 받은 바이든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50%로 49%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1%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네.
유고부는 인터넷 기반의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편결을 받았는데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서 유죄 편결을 받았지만 지지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5%는 편결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중요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주요 요인이라고 한 응답자는 28%, 미미한 요인이라고 답한 유권자는 17%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그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은 어떤 사안에, 어떤 이슈에 관심이 큰가요? 아무래도 경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은 유죄 편결보다는 경제와 물가, 또 민주주의, 범죄, 국경, 총기 같은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유죄 편결이 주요 쟁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8%에 그쳤습니다.
네,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통상 흑인과 여성들 사이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고 고령이거나 고졸 이하의 백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고요.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이외에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는 54%로
네.
지난 3월 여론조사 때보다 7%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반면 바이든이 좋아서 투표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3월에 31%에서 27%로 줄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두 후보의 이미지도 큰 변화는 없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효과적이고 강인하다, 활력이 넘친다, 유능하다 같은 이미지로 여겨지죠.
네.
이런 틀 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더 많았고요.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인 호감도 또 자비로운 이미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더라도 여전히 그에게 투표는 하겠다는 유권자들도 있는 만큼 호감도 격차는 투표 선호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CBS는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경제 뉴스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입니다. 5월에 미국 고용 지표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일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27만 2천 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는 18만 5천 개였으니까요. 이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 4.1% 상승해서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AP통신은 지속적으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일자리,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 일자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늘어났는데요. 의료 분야에서 8만 4천 개, 레저와 숙박, 서비스업에서 4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정부 부문 일자리가 4만 3천 개 늘었는데요. 특히 지방정부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노동 참여율은 62.5%로 0.2%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 같은 감소치는 대부분 55세 이상 인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수는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로 추정됐습니다.
네. 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렇게 상황이 좋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인구 동태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민조사, 인구조사국은 외국 태생의 인구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5%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4,600만 명을 넘는 숫자인데요.
네.
인구통계학자인 윌리엄 프레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의 증가율이 과거보다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겠지만 미국 노동력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선순환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다, 나쁘지 않다 이런 징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 지출에 힘입어서 경제가 여전히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때는 거의 300만 명이 항공편으로 여행을 했었거든요. 고용시장 시장이 견고하면 소비자 지출이 늘어나고 경제도 활성화되죠.
그래도 최근에는 일각에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잠재적인 둔화 징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부는 4월 구인 건수가 810만 건으로 전달 대비 감소했다고 4일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줄리수 노동장관 대행은 실업률이 지난 30개월 동안 4% 이하로 유지해온 것은 미국 경제가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제일 큰 관심은 금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년 동안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는데요. AP통신은 7일 고용시장의 이 보고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연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라인 구직 플랫폼인 집리크루터의 줄리아 폴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보고서가 연준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1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15개 부장관 등의 보좌를 받아서 국정을 운영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통령과 장관들은 이른바 내각, 캐비넷을 구성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내각의 기원과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내각 역할을 각 내각 구성 부서의 임무와 관련해 대통령이 요구하는 모든 주제에 조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내각의 분명한 효용성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정치적, 경영적 조언, 부서 간 갈등 해결, 행정 일관성 그리고 정치적 지원 등입니다. 그 밖에 내각 구성원들은 백악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정책 구현에 있어 기술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대통령 내각은 법률보다는 관습에 근거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1절은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에게 소관 직무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견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의 조언을 구하기를 기대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이 집단이나 개인으로 강요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내각이 미국 역사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내각의 유용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1791년 전쟁부와 국무부, 재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을 만나기 시작했고 1793년에 가면 이 비공식적인 만남이 내각이라는 잘 알려진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후임 대통령이 내각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여겼지만 내각과 강요에 대한 태도는 대통령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일부 대통령은 내각의 지원과 조언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대통령은 그저 공식 문제나 통상적 문제를 논의할 때만 내각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현 46대 조 바이든 대통령 내각은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과 15개 부 장관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백악관 비서실장, 유엔 주재 대사뿐 아니라 국가정보국장과 미 무역대표부, 환경보호청, 예산관리부, 경제자문위원회, 과학기술정책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수장도 내각에 들어갑니다. 내각 구성원들은 또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현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직 승계 1순위는 해리슨 부통령이며 가장 뒷순위는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내각의 기원과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텔레비전 코미디 I Love Lucy 시리즈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루실 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love Lucy and she loves me. We're as happy as two can be. 미국 텔레비전의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 I Love Lucy가 처음 방영된 것은 1951년이었습니다. I Love Lucy는 방영이 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바로 이 시리즈였습니다. 루실 볼이 출연하는 그 시리즈는 시츄에이션 코미디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시트콤이라는 약자로도 불리는 이 연재물은 고정된 출연진이 같은 무대에 등장해 매회 다른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중 많은 수는 바로 시츄에이션 코미디들입니다.
I Love Lucy 프로의 인기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이야기가 바로 루실 볼 여사의 실제 가정생활을 많이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쇼에 나오는 인물은 주인공 루시, 그의 남편인 쿠박의 음악인 니키 리카르도입니다. 니키 역은 악단장이자 루시의 진짜 남편 데시 아네즈입니다. 쇼의 주제는 극장에서 음악과 코미디를 하는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보통 이 프로는 남편 아네즈의 진지한 언행을 보여주면서 루시의 웃기는 행동을 투입해 폭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아네스가 정상적으로 노래를 부르려는데 루시가 이를 코미디로 둔갑시킵니다.
아이러브 루시에는 비비안 벤스와 윌리엄 프롤리도 출연합니다. 벤스는 에텔 머츠, 프롤리는 에텔의 남편 프레드 머츠 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이자 이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물주이기도 합니다. 프레드는 열광적인 스포츠 팬입니다. 그는 특히 야구와 권투를 좋아합니다. 프레드가 진지하게 중계를 보고 있으면 그의 부인 에텔은 웃기는 언행으로 폭소를 자아냅니다.
Well, that's what you always say. 그러는 도중 제작진을 난처하게 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네즈의 아들 데시 주니어가 태어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1952년 루실 볼이 임신을 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가 제작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 데시가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루실 볼이 설명합니다.
We all sat down and Jesse said, How about having the baby on the show? Lucy had been cesarean, and I knew that I.
남편이 임신 얘기를 프로에서 소재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루시가 남편에게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한 그 순서가 실제로 이 코미디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중 하나였다고 평했습니다.
루실 볼이 출산하는 날의 이야기는 미국 방송 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가 됐습니다. 당시의 미국 신문들은 데시 주니어의 출생 이야기를 같은 날 있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큰 기사로 일면에 실었습니다. I Love Lucy 프로의 성공은 루실 볼의 생애에서 일찍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루실 볼은 1911년 뉴욕주 제임스타운 부근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실은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도 루실은 당시 유명한 여배우 베티 데이비스 같은 연예인이 다니던 배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루실은 학교에서 자신에게 배우가 될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1930년대 초 루실 볼은 영화의 수도 할리우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은 했지만 전혀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1940년 루실 볼은 쿠바 태생인 악단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데시데리오 알베르토 아르나즈 데 아차 3세였습니다. 루실과 아내지는 함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 결혼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루실 볼은 영화와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고 남편은 악단을 이끌고 여러 곳에서 순회 공연을 하며 살았습니다.
1950년 CBS 방송사는 매력있는 나의 남편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TV판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실 볼은 그 라디오 프로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루실 볼은 TV 프로에서 아내들을 자신의 남편으로 출연시키면 좋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CBS는 그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루실 볼과 데시 아네스는 미국 여러 지역을 돌며 함께 무대쇼에 출연했습니다. 이들의 쇼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같은 순회 공연으로 TV 프로에서도 잘 어울릴 것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CBS는 두 사람을 새로운 TV 프로에 출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실 볼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를 최고의 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TV 방송 초기였던 당시 브라운관 화면은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루실은 먼저 영화 필름으로 촬영을 하고 그것을 TV에서 플레이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촬영 중 관중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고 보는 사람들의 웃음, 탄성 등 그 반응도 있는 그대로 쇼에서 들려주자고 제의했습니다. 촬영도 방송사 스튜디오가 아닌 할리우드에서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CBS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조건을 수용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실 볼 내외는 자신들의 출연료를 적게 받겠다고 제의했습니다. CBS는 대신 그 프로의 소유권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의로 루실 볼 부부는 가장 성공적인 TV 프로그램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1950년대 루실 볼은 에미상을 포함해 거의 모든 TV 연예인상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인기 높은 연예인이었지만 당시 미국을 휘몰아치던 정치적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보수적 인사들은 루실 볼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당시 할리우드의 여러 배우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루실 볼에 대한 기록도 비밀리에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공산주의 관련설은 더 이상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데실루 프로덕션은 남편 아네즈가 관리했습니다. 이 회사는 16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프로덕션 센터, 즉 스튜디오 3곳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 루실볼과 아네즈는 이혼했습니다. 아네즈는 자신의 회사 지분을 루실볼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로써 루실볼은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형 프로덕션 회사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당시의 규모로는 헐리우드 최대였습니다.
루실볼은 자신이 제작한 다른 여러 프로에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더 루시 쇼는 1962년부터 1968년까지 방영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Here's Lucy가 나와 1974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루실볼은 후에 자신의 제작사를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 매각했습니다.
I Love Lucy는 루실볼이 출연한 프로 중 그녀의 재능이 가장 돋보이는 시리즈였습니다. 거기에다 당시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특이한 요소들을 아네즈가 양념처럼 가미해 주었습니다. 프로에는 스페인 말로 된 노래도 여러 곡 등장했습니다. 바발루라는 노래도 스페인어 가사와 라틴 아메리카의 선율로 I Love Lucy 프로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루실볼은 1989년 심장수술을 받은 후에 타계했습니다. 대스타는 갔지만 그녀는 아직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TV 방송사에서도 방영이 됐고 또 여러 차례 재방이 됐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루실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I Love Lucy는 한국에서도 1970년대 왈가닥 루시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방영이 됐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루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950년대부터 미국 텔레비전 코미디 I Love Lucy 시리즈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루실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르다, 대가를 치르다,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Hi, John. You look really tired. Everything okay?
Yeah, just super exhausted.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a K-drama, and I'm paying the price now.
Didn't you say you were going to watch that this weekend?
I meant to, but I couldn't wait. Now I'm paying the price for that.
Maybe you should take a break.
Yes, I need caffeine. Hopefully a cup of coffee will help me stay awake through the afternoon meeting.
존이 지난밤에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늦게 잠자리에 들어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I'm paying the price now.
나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Pay the price.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른다.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a K-drama.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나는 밤을 새웠어요.
Watching a K-drama.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고.
I'm paying the price now.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Now I'm paying the price for that.
지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Pay the pric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tired. Everything okay?
Yeah, just super exhausted.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a K-drama, and I'm paying the price now.
Didn't you say you were going to watch that this weekend?
I meant to, but I couldn't wait. Now I'm paying the price for that.
Maybe you should take a break.
Yes, I need caffeine. Hopefully, a cup of coffee will help me stay awake through the afternoon meet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tired.
당신 정말 피곤해 보이네요.
Everything okay?
모든 게 괜찮은 건가요?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a K-drama and I'm paying the price now.
나는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Didn't you say you were going to watch that this weekend?
그거 이번 주말에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I meant to, but I couldn't wait. I meant to.
I meant to. 뭐뭐 하려고 했다.
I meant to watch that this weekend.
주말에 보려고 했어요. 주말에 보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I meant to.
뭐뭐 하려고 했다.
I meant to watch that this weekend, but I couldn't wait.
주말에 보려고 했으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Now I'm paying the price for that.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Pay the pric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tired. Everything okay?
Yeah, just super exhausted. I stayed up all night watching a K-drama, and I'm paying the price now.
Didn't you say you were going to watch that this weekend?
I meant to, but I couldn't wait. Now I'm paying the price for that.
Maybe you should take a break.
Yes, I need caffeine. Hopefully a cup of coffee will help me stay awake through the afternoon meeting.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I'm paying the price.
나는 지금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I'm paying the price for that.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어떤 일이나 행동에 대한 값을 치른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배너스의 Summon to You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omebody to someone. And if the sun starts setting the sky